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IQ, 지능지수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르면서 IQ가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EQ, 감성지수가 풍부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혹 AQ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AQ는 영어로 Adversary Quotient라는 줄임말로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역경 극복지수 또는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코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그는 산을 타는 것에 빗대어서 세 가지의 종류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큐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못하겠어 라면서 처음부터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캠퍼입니다. 자, 이들은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합니다. 즉 역경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클라이머입니다. 자, 이들은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즉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정상까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에서 어느 쪽에 속하실까요? 자, 우리 인생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이 아픔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역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자, 그녀는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없고 최후의 보루였던 자신의 고향마저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홀로 남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룻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고 냉혹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 그것도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모합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합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합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율법적으로도 찾아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 이 모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모합 여자인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이 자기 인생을 모압, 저주, 수치라는 틀 안에 지금 가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나는 저주받는 민족이야, 그러니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며 자신을 낙인찍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룻기 2장에서 룻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들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또한 2장 10절에서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온통 머릿속에 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늘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첫 번째로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자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모압 땅에서 잃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찮게 들린 그 밭에서 한 남자를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와 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읽으신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자, 보아스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룻이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룻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보시면 바로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고 있는 사람에게 저 이방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고백이 룻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조금 다르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아름답게 포장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저는 엘리멜렉 집안의 자부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팩트입니다. 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엘리멜렉 가문과 연결되었던 사람입니다. 룻이 자신을 조금 더 친근하고 매력적이고 보이고 싶었다고 하면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약점은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유대 공동체와 연결된 상황들을 연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당하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룻의 이 고백은 자기 비하도 자존감이 낮아서 나온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룻의 답변은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이고 또한 올바른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역시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국 은혜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내 권리지. 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권리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녀가 병마를 시달릴 때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간호해주며 약 5년 동안 기다려준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와 결혼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야야꼬는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어느덧 중심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큰 울림이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 역시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자야라며 그 권리를 앞세우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은 비록 이반 여인이었지만 아마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를 위해 밤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그 율법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이삭 죽기마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특권처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세를 낮춘 것이죠. 그러나 자세만 낮춘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면서 자신의 마음도 낮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룻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감사할 수 있었고 겸손히 보아스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구원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공로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은혜의 흔적이고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은혜는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음을 아는 자에게 그 은혜는 한없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면서 한순간도 그 은혜의 기본 사항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과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긴장하면서 어찌 보면 떨고 있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는 보아스는 룻에게 안정적인 수입의 자리를 지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상반부를 다시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은 어디 밭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룻, 다른 데 가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안정적인 생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루 양식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친구도 자기 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톨이입니다. 그런 룻을 알고 보아스는 룻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롭고 고독하지 않도록 자 룻을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보아스는 룻에게 또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추수밭 남자들 한가운데서 그녀 역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그 룻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이 여자 털끝 하나라도 손대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아나 라면서 경고하며 그들에게도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또한 룻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하반부를 보시면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의 현장 속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보아스는 룻이 직접 길어오지 않는 물조차 그녀에게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는 그치지 않고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개입니다. 자, 이 날개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날개라는 뜻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자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을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나중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또한 쓰인 단어가 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해 라면서 그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나중에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서 룻에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품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 매 선교가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매 국내 매를 매년 여름마다 행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하나의 행사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간이자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밭 가지 마시고 생명의 밭으로 오십시오. 또 지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머무십시오.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한 끝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우리들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스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실까요? 왜일까요? 루스 보아스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루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3절 본문을 상반부를 보시면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루시 지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루시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욕심이 아니고 탐욕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요청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알까요? 마치 이런 거겠죠. 주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사오니 내일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겠죠? 아, 예, 아니죠. 어찌 보면 구원 받은 이후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그림이 나올 텐데요. 마치 지금 보이시는 화면 속에 나오는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소년이 어린 소년과 한 노인이 어린 소녀와 함께 작은 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저 노인은 소녀의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요. 이 둘은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앉아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둘은 같이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소녀는 노의 손을 얹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노를 젓는 건 노인, 어부 혼자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노인의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소녀는 매우 징지하면서도 결이 어린 표정으로 노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소녀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힘으로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인 에밀 나누의 돕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히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특별히 제가 복지선교부에서 장례 사역을 같이 섬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넉넉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은 정말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루처럼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계속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는 13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하반부입니다.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루스에게 준 거는 단지 이삭의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루스에게 위로의 말을, 특별히 그녀를 살리는 말을 해주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루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지, 내가 왜 이렇게 곤된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지, 나 같은 모압 여인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줄까라는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아마도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맴돌고 맴돌았을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야 라는 말이 답답하고 꽉 막혔던 그 롯의 생각과 마음을 아마도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이 롯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룻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큰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지 말고 이제 나누어주는 더 큰 은혜, 그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는 삶은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도 나누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우리들의 선포가, 우리들의 축복의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로, 이 특별히 복음의 말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옹달샘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이 땅의 주인이 자기 혼자 먹을 심산으로 이 옹달샘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옹달샘에서 썩은 냄새,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몇 개월이 지나자 옹달샘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옹달샘은 퍼내면 새로운 물이 솟아나지만 고이기 시작하면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샘솟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그 은혜 간직한 채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 역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번 여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공동체, 특별히 해외와 국내 모든 사역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